할렐루야. 사람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참 듣지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본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제 동일시 현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은 부산에 미곡 상회를 했습니다. 미곡이라는 것은 쌀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동네에 조그만한 그 어떻게 방앗간 이런 걸 하면은 와서 쌀을 자기에게 안 준다고 횡포를 부리고 했던 것을 제가 어릴 때 기억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렇게 애를 먹이던 사람이.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이래야 될 거냐. 아이고 잘 죽었다 생각할 것인데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먼저 그 집에 가서 모든 장례 일정을 다 치러주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일 있고 난 뒤에 그 가정이 우리 막내 삼촌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화합이 되지면서 사돈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나 같으면 절대 그래 안 해 했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 하는요 원래 사무엘 상하고 딱 붙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BC 2세기에서 2세기에서 3세기에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로 딱 바꾸면서 그걸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때에 이걸 분리를 시켰어. 왜 분리를 시켰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는 이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쫙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사무엘하의 첫 구절이 뭐냐면은 사울의 죽은 소식이 딱 나오고 다윗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읽었지만은 사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기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한 13년 동안을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다윗이 사울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앞에 눈앞에 있어도 안 죽였습니다. 사울 때문에 안 죽인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사울 하도 어려움을 주니까 블레셋까지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우리가 지난 달에 사무엘 상을 묵상을 다 했거든 아침에요.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다들 사람들을 잡아가고 막 그냥 물건 다 가져갔잖아요. 거기에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탁 시골역으로 돌아왔는데 세상에 3일 딱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어떤 아말렉 사람 청년이 딱 오더니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안도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제는 내가 이제는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말렉 청년에게 자초지종을 착착착착 물으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의 감정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본능을 초월한 이 감정 거기 탁 충실해서 결국은 그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리게 만들고 막 다윗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막 그냥 울면서 애통을 여기면서 다윗이 애가 조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부르라 하고 그것을 배워서 익히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건 다윗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이 사람의 영성이 뭐냐?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능을 초월한 감정에 충실하기. 본능을 초월한 감정이 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게 되어요. 이걸 제가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감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성령께서 성도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감정이에요. 본능을 초월한 감정. 그 이 감정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나타냈습니다. 제가 외우는 식으로 말하자면은 사회평 인자 양충 온절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랑 희락 평화 인내 자비 그다음에 양성 충성 온유 절제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에 당연히 감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감정은 순간적이고 격정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본능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쁨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겨서 슬픔이 생기는 일반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돈이 많이 벌리면 기뻐해야 되는데 왠지 마음에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성령께서 불어넣어주시는 감정인데,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데 하는 그런 영혼의 탄식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정은 누가 주는 감정입니까? 성령님이 감정을 주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본능을 초월한 감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면은, 교제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려운 사건과 문제와 힘든 일들이 있어도 본능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비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감정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당장 처해진 상황 현실을 보면 정말 큰일이고 불안하고 화나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고 평안이 되고 이상하게 염려가 안 되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바로 본능을 초월한 감정, 성령님이 주시는 감정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 이입이 되는 것, 이것이 느껴져요, 민감하게. 이 상태를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 본능적인 감정이 아니고 성령이 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을 만족시키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본능을 만족시키는 감정이 느껴질 때 그 감정을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으로 딱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태를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감정도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무엘 하 1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의 그 감정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보면서 본능을 초월한 감정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어째야 되느냐?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하고 쉽게 감정을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본능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을 쭉 읽어보면은 아말렉 청년이 이제 다윗에게 나왔는데 그야말로 막 그냥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는 흙을 막 둘러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막 그냥 이스라엘 진영 전쟁터에서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었느냐 모르니까 군사가 전쟁에 도망가기도 하고 머리 가운데 엎드려지고 죽은 자도 많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또 물어보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줄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내가 우연히 거기 올라갔는데 그냥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울이 창에 이렇게 기대어서 병거와 마귀병은 막 그를 막 급히 따르고 그러는데 자기에게 자기를 불러서 가보니까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니까 너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왕관과 허리띠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거짓말인 것을 우리 알죠. 사무엘상 31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침착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말렉이라는 사람 이름이 딱 세 번 정도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의 보고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따집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기쁘게 하면서 특별한 상급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윗의 본능을 막 그냥 부추기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다윗은 속지 않은 거예요. 앞에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울이 죽으면 이제 다윗의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담담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말렉 소년이 가져다 주는 이야기는 큰 시험인 거지. 큰 시험이에요. 다윗이 본능적 감정을 표출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차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아말렉이 소년을 죽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너무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이 아말렉 청년에게 뭐 상급을 내렸다거나 이렇게 하고 또 중요한 말하자면은 참 중요하게 얘기했다면은 다윗 왕국은 그야말로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큰 위기가 여기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사울의 불순종이요. 가장 치명적인 범죄가 뭐냐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사무엘이 아말렉을 죽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본능적 이 감정 때문에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를 못하고 살려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은 뭘 말하고 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거기에 선포한 거예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울을 무너지게 했던 그 바로 그 시험이 오늘 누구에게 왔느냐 하면은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의 이 청년 그 속임수에 자기의 본능적 감정을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상을 읽고 사무엘 하로 딱 넘어오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 여러분, 이 아말렉은 뭡니까? 이 아말렉은요, 영적인 신분이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 약한 곳, 그 후미, 거기 가서 막 노력을 하고 거기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란 말은 뜻은 뭐냐면 꼬리를 자르다, 꼬리를 치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결정적으로 뭐냐면 속임수를 써서 숨어 있다가 뒤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자르고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아말렉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누구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그 종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미에서 연약한 자들을 기습해서 무참히 살육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말렉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요.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은 거짓말로 속여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본능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입니다, 이 사탄이. 주특기예요. 사탄은 다른 걸로 공격 안 해요. 전략이 있어요.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본능적인 감정이 뭐죠? 방금 말씀을 쭉 드렸는데 자연적인 감정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들어오는 일반적인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도 이런 감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은요, 초자연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그런 선한 감정이에요. 이거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은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가 난다고 막 화를 내는 감정? 슬프다고 막 슬퍼하는 감정? 밉다고 막 미워하는 감정? 싫다고 그냥 막 그냥 싫어하는 감정? 이런 것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은 원초적인 본능적인 감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감정은 거듭나지 못한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이 감정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감정이에요. 누가 갖다 준다고 이런 걸요?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감정을 조작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본능적인 감정을 늘 부추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별것 아닌데 화를 막 나게 내게 하고 이유도 없이 막 그냥 미워하게 하고 괜히 두려워하게 하기도 하고 막 괜히 그냥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막 별일 없는데 막 이상하게 우울하게 만들고 막 누가 갖다 주는 거냐? 마귀의 역사예요. 본능적인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요, 만약 다윗이 아말렉의 정책을 모르고 쉽게 자기 감정을 내어줬다면은 아말렉 청년을 결국은 다윗 왕국의 공신으로 세우고 그리고 난 뒤에는 결국은 뭡니까? 사울처럼 다윗도 그렇게 될 처지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쉽게 본능적인 감정 이 행포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자의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냉정하고 침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중심과 감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능을 초월한 감정에 충실하려면은 두 번째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분별하고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짧은 본문인데 사무엘하 1장이 대화가 계속되는 것이 특별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막 그냥 옷을 찢고 머리에 막 얼굴을 둘러쓴 아말렉 청년이 와서 사울과 그 아들을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딱 어떻게 반응하냐? 놀라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3절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딱 묻습니다.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일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이 군사가 뭐 그냥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자기의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5절에 다시는 또 묻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아말렉 청년이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서 쭉 10절까지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다윗이 그걸 다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길보아 산이요. 해발 497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산이 석회암 구렁이에요. 구렁. 그러니까 그곳에 우연히 올라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했다는 말은 말도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없어요. 사울은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칼을 들고 다니는 부관, 전용 부관이 있었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욱이요 이 블레셋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급히 따랐다는 말은 확실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길보아 산 쪽으로 이스라엘의 사울의 군대가 도망을 간 것은 병거를 타고 추격하는 블레셋 그 군사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8절에 보면요. 사울이 아말렉 청년에게 너는 누구냐 물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난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니까 너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100%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은 사울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는데 스스로 그 아말렉 사람이라고 밝힌 청년에게 너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아말렉 청년은 처음부터 다윗을 속이려고 하고 뭐 머리 옷을 찢고 머리에다가 막 흙을 묻히고 이리저리 막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조금도 자기 감정을 내어주지 않냐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말하면서 속지 않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다윗이 반응이 나옵니다. 11절에 그냥 자기 옷을 다윗이 잡아 찢으면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냥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뭐냐면은 본능을 초월한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감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13절에 묻습니다. 너 어디 사람이냐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이고 외국인 아들이랬습니다. 14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딱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요. 다윗의 감정이 우리 안에 막 전이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야 그렇구나. 우리는 금방 막 반응을 잘하거든 감정들이요. 막 그래서 뭐 죽글듯이 뭐 감정이 끓는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견디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요 감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정을 이겨내야 돼요. 다윗이요 시편을 쓰는 시를 썼는데. 그 시편 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아주 리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 오늘 보면은 본능적인 감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다윗은 뭐 화도 안 낸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는 그 나발 사건 때문에 다윗이요.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죽이러 간 줄 압니까? 몇 명? 예, 큰 소리로 몇 명? 400명. 말을 타고 달려가서 당장 쳐 죽여버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나발의 부인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다윗 앞에 다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왕돼가지고 사람 죽이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쉽게 맞고이러니까 다윗이 딱 그냥 멈춰서고 더 이상 화를 안 내고 그냥 감정력이 딱 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굉장히 슬퍼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에 12장에 나옵니다. 바세바의 관통에 의해서 자기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지만은 바세바가 애를 가졌는데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밥도 안 먹고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 신하들이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애가 죽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눈치를 살피면서 죽었다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하니까 애가 어떻게 됐느냐 모르니까 죽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발딱 딱 일어나서 그냥 옷 다 챙겨입고 옷 그냥 딱 하고 난 뒤에 설판 끝! 상 차려라! 하고 밥 딱 먹고 그냥 그리고 신하들이 그냥 뭐 어쩔 줄 몰랐어 이거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본능의 감정 이걸 초월한 거예요 다윗은요 참,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피난을 갔잖아요 온 나라가 그냥 난리가 나고 위험에 막 그냥 빠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누구에게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그 지시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렇잖아요 죽게 됐는데 다윗이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그러니까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아할 것인데 하고 막 슬퍼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8장을 19장을 보면요, 17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요압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하는 거예요. 왜? 아니 반란이 이렇게 가지고 죽을 고비가 넘겼는데 그 아들 죽였다고 왕이 우니까 왕이요. 그래도 됩니까 지금? 우리는 그럼 뭐 됩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슬픔 끝! 그때부터 뭡니까? 딱 그냥요. 감정이 딱 그냥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본능을 초월한 이 다윗을 보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다윗은 순간마다 본능을 초월한 감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을 유지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면 감정의 세계에서 내 안에 움직이는 이 감정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조절. 왜? 감정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요 보통 한 여섯 가지로 나타난다고 해요. 행복한 감정, 슬픔, 혐오스러운 감정, 공포, 놀라움, 분노 이런 감정이 나타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감정에 오랫동안 사로잡히면은 위험합니다. 위험해. 악령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감정들이 거듭나 본능을 초월하는 감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화가 되어질 때에 그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마음으로 되어지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의 부요함과 평안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감정이 오래 되다 보면 그 감정의 목적은 분노입니다. 누구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감정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냐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나고 관련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요?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이 지속되지 못하면은 자기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해요. 자기 생각의 옳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면요, 책임 회피라는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에 협력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오래되면 그 목적이 화를 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느 한 곳에 자기를 투사해서 계속해서 그런 감정을 없애려고 하면서 열정 가지고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의 감정이 오랫동안 마음에 있으면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감정의 그 목적에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의 감정이 오래 갈 때에 그 사람은 우울감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사탄이 개입해서 정죄감이 더 막 그냥 심화되어지면은 부정적 사고에 고착이 됩니다.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말을 자기도 모르게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은 냉철한 이성보다 감정이나 느낌에 본능적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은 의지보다 감정이 최종 행동의 결과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은 감정의 노예라고 말한 이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의 말은 정말 정말 옳아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이성의 시야를 가립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감정의 목적에 따라서 고집을 부리고 행동을 하는 것.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육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한 감정이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냐면은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본능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내용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쭉 다 읽어보면 딱 한마디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답은 감정의 본능적인 감정의 종노릇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림 잘 그린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림만 잘 그린 줄 알았는데 아,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대한 선장은 작은 감정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감정에 늘 복종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감정의 목적에 따라 이성이 복종하고 그 결정을 자꾸만 합리화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이제는 드디어 내 날이 왔다. 기회다 하고 마음 가운데 기쁨에 이 본능적인 감정 이런 것이 없어요. 그걸 초월한 거예요. 아말렉 청년의 말을 듣고 사실관계를 딱 분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에 속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감정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능의 감정을 초월하려고 초월하려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정으로 거듭나게 하면 됩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조가가 나오는데 이걸 활의 노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예가는요, 우리 성경의 찬송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본능을 초월한 다윗의 감정인데 온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인데 다윗은요 유다 족속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기도 노래죠. 기도 노래. 다윗은 자신의 정적 사울이 죽었는데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설파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여인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골리앗을 쳐 무떨이고 돌아오는 그 성전의 마당에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와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만만이라도 하면서 수금을 치면서 막 그냥 노래했는데 그때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 감정이 확 본능적인 감정이 그냥 막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을 그냥 막 따라다니고 그랬던 거죠. 결국은 이 여인들이 사울의 그 본능적인 감정 그걸 부추긴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들에게 설파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막 높입니다. 참 다윗은 그래서 세상 권력에 대한 강한 집념이나 사적인 원한, 옹졸한 마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뭡니까? 자기 마음, 본능을 초월한 그 감정,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정으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라고 했어요. 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할렐루야. 결국은 다윗의 감정의 이 표현인 이 노래는 이스라엘을 통합시켰습니다. 화합이 됐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가능해요. 어디에서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본능에 의한 감정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본능을 초월한 감정을 소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감정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슬픈 감정이 있으면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 감정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고착되면 위험해요. 그 감정 풀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본능을 초월한 감정, 성령이 주시는 그 감정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아말렉이 청년처럼 삼킬 자를 찾는 자라고 하잖아요. 쉽게 들어오는, 처음 들어오는 이 감정이 본능적인 감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마음의 쓴뿌리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을 망친다니까 이게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거듭남 감정,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새로운 소망을 갖고 당당하게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싫은 감정으로 확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어떤 사람에 있어서 싫은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확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둘 다 어려워요. 아니, 감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생기기도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확확 바뀝니까? 안 돼요. 그런데요, 거듭난 성도에게는 감정 조절 기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의 감정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마음대로 감정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성령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은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 이성을 잃었다고. 이 말은 뭡니까? 감정에 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감정을 이깁니다. 아멘! 아멘! 부정적인 어두운 감정,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기도하면서 본능을 초월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정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면은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여러분 찬양 알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뭐라고요? 변함없는 뭐라고요? 기쁨을, 기쁜 마음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이걸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생긴 감정을 끊어내지 못하고 지우지 못하고 연연하면서 그 감정이 원하는 목적대로 가만히 놔두고 행동하게 되면은 사울의 길로 나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사울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에 붙들린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본능을 초월한 감정에 충실하려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내 감정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본능적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본능을 초월한 이 감정에 충실하여 성령이 주시는 감정에 충실하여 이기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별하고 내 감정을 막 요동치게 만드는 사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정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은 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됩니다. 분노가 바뀌어서 연민이 됩니다. 상처가 바뀌어서 평안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감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윤택해지고 부여해지고 자유가 있게 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본능을 초월한 감정에 충실해서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